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 도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이죠.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고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 도하를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도하라는 기적을 체험한 이후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로 이 타이밍이야말로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적 진영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적군의 정신력이 무너지고 있을 때만큼 전쟁을 하기에 좋을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본래 율법에 의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와 요단강을 건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할례를 먼저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 당시 전쟁이 가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쯤 됩니다. 한 구약학자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70에서 80만 명 정도의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오지 못한 의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거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서쪽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지금 적군의 진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다면 그것은 별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적군과 아군 사이에 범람하고 있는 강이 있기 때문에 적군으로부터의 기습 공격을 당할 걱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는 할례를 행하면 수일 동안 엄청난 통증으로 인해 전투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창세기 34장에 등장하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겁탈당하자 크게 분노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꾀를 내어 그들이 만일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면 자신들의 가족이 세겜 족속과 연합하겠다고 거짓 약속합니다. 이를 좋게 여긴 세겜 족속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에 따라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할례로 인한 통증으로 세겜 족속이 전투 불능 상태에 들어가게 되자 이스라엘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에 속한 소수에 의해 전략적으로 사실 더 막강했던 이 세겜 족속 전체가 멸살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이러한 기록으로 미뤄보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전투력을 저하시키며 아예 군사로 하여금 전투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뭐 요즘같이 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니까요. 이것이 사실 엄청난 시간과 또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회복해야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전투 불능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거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무런 염려 없이 즉시 시행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적군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도 강하기로 소문난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인데 이 시기에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전투불능 상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기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결정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반대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을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 비즈니스 망합니다. 하나님, 만일 제가 그런 식으로 살면 저 살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입으로 고백은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하나님, 뭔가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저희들은 적군의 진영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사람들은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들은 성벽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습니다. 우리가 전력으로 달려들어도 모자라는 판에 할례를 해서 스스로 전투불능 상태에 들어가라니요.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목을 메고 스스로 죽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방법, 합리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급히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옛말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라는 말이 있죠. 든든히 박힌 소의 뿔을 뽑으려면 불로 달구어 놓은 상태로 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언가 일을 하기에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대장장의 입장에서 보면 쇠는 달구어졌을 때 쳐야 되는 거죠.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쇠가 알맞게 달구어진 때처럼 너무나도 알맞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 때는요, 잠시 육신의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의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내가 볼 때는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인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실 그게 쉽진 않거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요, 우리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타이밍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기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는 삶, 내가 볼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때, 그게 진짜 좋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합리적인 타이밍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맞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합리적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때라고 해서 함부로 삶의 결정들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야, 지금인데? 야, 이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보고 더 기다리라 하시지? 아, 이건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조급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조급할수록, 상황이 좋아 보일수록 오히려 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닫고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땐 지금 이때가 너무나도 좋은 때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도 이 길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때입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만일 주님이 가하다 하시면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추어 설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이겠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조급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세요. 때로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좋은 기회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급하고 위기로운 상황을 주셔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 거죠. 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올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칼과 활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막 함성을 지르며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된 기한에 오지 않고 있어요. 두려움에 이 쌓인 병사들은 하나둘씩 군대를 이탈하여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너무 다급한 거죠. 아,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러한 조급한 마음 가운데 사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었던 번제를 자신이 직접 드렸던 거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전혀 반대되는 예인데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깊은 굴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원수 사울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끌고 근처에 왔다가 이 볼일을 보기 위해 굴 속에 홀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사울이 들어갔던 그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에게 말하죠. 야, 이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이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거는 정말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 자신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장도 아마 크게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야, 이거 놓치면 이런 기회는 없는데,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근데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부하들을 설득하지요. 다급함 가운데서도, 조급함 가운데서도, 가장 좋아 보이는 기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한 다윗.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야,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는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온다. 이러한 조급한 생각이 들 때,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르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아무리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회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은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적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스탑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지금 전쟁 치를 때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할례를 시행하라. 지금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지금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인데,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예배겠죠.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 여러분, 이 두 가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에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배고파서 밥 먹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몸이 피곤해서 잠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좀 지친 내 이민 생활을 위로받기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이유는요,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요 밥 먹고 살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요 잠 자고 살더라고요.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요 하루에 10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10분 성경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할례하기에 결코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전쟁을 준비할 때였어요. 무기를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적군을 대항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할례의 시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려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살며 수도 없이 고생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목표보다 더 지금 중요한 라이프 미션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개를 가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전쟁을 승리하는 것보다,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만 지금 막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막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좀 큰 집 만들어 놓는 것, 비즈니스 성공하는 것, 지금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막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은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가나안 땅 정복해도 결국 그 앞에서 멸망했던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들도 멸망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예배하며 그 땅에서 교제하며 함께 살아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나안 정복처럼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걸 말씀을, 이 질문을 좀 더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 보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그의 삶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하나님 없으면 저주받은 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모지와 같은 저 광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최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다급하게 가나안 땅 정복하려고 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삶. 돈 버는 것도 중요하겠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은 길갈이라는 도시예요. 길갈은 강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서 아주 낮은 평지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지금 적군이 머물고 있는 여리고성은요, 높은 지형에 위치해 있어요. 따라서 여리고성에 있으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사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 약 7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동시에 할례를 행하고 지금 진영 가운데 누워서 아파하는 모습을 여리고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뭔 일이 있구나. 지금 많은 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선수 칠 때다. 지금 공격하자. 여리고 성에서 적군들은 길갈의 대평원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훤히 볼 수 있는 것이 여리고와 길갈의 지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적군이 우리의 진영을 훤히 볼 수 있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결해 봅시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미련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적군이 보는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달라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였던 것이죠. 할례는 육적인 모든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적인 지혜와 술수, 물리적인 힘과 기술, 최첨단 무기에 대한 의존, 이런 거 모두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할례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머물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 그것을 싫어하세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극한 상황 안에 두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 길갈의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길갈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수치를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의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모든 수치를 잊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놀랍도록 복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심정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한 절대 의존이란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까? 칼과 창으로요? 전략과 지략으로요?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요 축복의 비결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에서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길갈의 할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행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이 혹시 있진 않을까요? 막 조급해 보일 때가 있어요. 다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조급함, 다급함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망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갈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